매년 7월 초가 되면 미국에 있는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4박 5일 동안 갔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서, 그리고 언더 그레듀에이션 인디애나에 있는 앤더슨 유니버시티에서 모여서 부흥회 갔습니다. 대학원생들 한 1,300명, 학부생들 5,600명,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블랭카드 홀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 들어가면 2층에 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들이 뭐냐면 그 위튼 칼리지에서 배출해낸 선교사님들의 사진입니다. 근데 그 사진 가운데 몇 군데 가면 밑에, 사진 밑에 십자가가 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다른 사진들은 없는데, 이 특별하게 밑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거는 무슨 사진입니까? 물었더니, 거기 관계자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선교 갔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제임스 엘리엇, 짐 엘리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친구 4명과 함께 5명이서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 부족들에게 복음을 찾으러 갔다가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남아있던 한 기자가 미망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름이 엘리자베트인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극적이니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비극이 아니고 우리 남편은 이것을 위해서 그곳에 갔고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분의 일대기가 영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말로는 창 끝으로, 영어로는 End of the Spear 라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이 아내와 딸이 다시 그 원주민을 찾아갑니다. 3년 뒤에. 그리고 그들과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했지만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내 남편을 죽인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자는 어떤 것입니까? 교수님 밑에서 강의 한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분의 제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분과 교수님과 좋은 관계도 맺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걸 가르친 대로 또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제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제자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제자답지 않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임팩을 주는 영향력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지만 오늘날에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겁니다. 교회가 지르면 안 되는데 이렇다는 거죠. 닉슨 대통령 때 닉슨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감옥에 간 사람 중에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은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이후에 The Prison Ministry, 감옥에 대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The Church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 5,000km에 있는 교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뿌리가 고작 2.5cm밖에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신문에 컬럼도 쓰는 칼 토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 제자인 것부터 먼저 돌아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Christianity Today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문화의 문제거리는 낙태 찬스러운 자들이 아니다. 포르노 제작자나 마약 판매자 또는 범죄자들도 아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훈련이나 제자, 순종도 없고 성경도 모르는 교회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제자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렇죠, 그죠? 거기는 뭐 누구나 구별이 없습니다. 사도들만 그렇게 했고 병신도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어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사역이라는 것이 목회자, 전도자 아니면 직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병신도인데요. 그 말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보다 예배를 참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뭐하러 간답니까? 보러 간대요. 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보러 간대요. 그러니까 참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해보고 나는 잘 구경할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교회 가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분을 뵈러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볼거리를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예배가 엔터테인먼트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쇼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밴드에다가 뒤에 멀티스크린을 비춰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혹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때 오늘 예배 즐거웠습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허다한 무리입니다. 그들은 뭔가 자기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얻기 때문에 따라온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필요,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귀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해서 메시아를 믿고 따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돌아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할 일이라면 그 다음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두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흔히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기서 갖다가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에는 믿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삽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sanctification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하나 앞에 가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과거 없는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화로운 삶인 것이죠.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것이 구원의 3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달라지는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빨리 확 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는 돼야 되는 것이죠. 안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날마다 새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었습니다. 재용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끝이 아니고 매일매일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ongoing, ing입니다. ing, 진행형이라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새로워져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돌이켜서 제자가 어떤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26절의 말씀 보시면 그 결론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됩니까?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대요.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날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배우자 만들어서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만든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 근데 배우자를 미워하래요. 십계명 주셨습니다. 또, 그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줬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부모마저도 미워합니다. 오, 하나님과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다를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워하다는 단어의 바른 의미라는 거죠. 미워하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뜻은 뭐냐면 덜 사랑하다, 조금 사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랑은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되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가정 중요합니다. 부모 형제 중요합니다. 자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일과 가정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는가? 답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First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처럼 십자가의 도가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오늘 뭡니까? 귀걸이, 목걸이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가다가 이 뒷머리에, 그죠? 머리 깎았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깎은 사람도 봤습니다. 영어 같은 데 보십시오. 깽단들 보십시오. 목에다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 아니, 그거 달고 있으면 총알이 피해 갑니까? 총알이, 십자가가 마치 부적같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일하는 서브 하시는 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이 등으로 하고 있더래요. 뒤로.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 걸고 다니지 왜 등으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웨이트리스가 참 걸작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서 뒤로 돌렸습니다. 십자가 의미가 그런 겁니까? 십자가 그런 겁니까? 십자가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비싼 보석으로 시작한 것만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는 인간이 당하는 행불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재물이 십자가 행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십자가를 친다는 말은 나의 희생과 모든 고통, 감사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희생과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됩니까? 부귀 영화를 위해서입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많은 편지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받은 고통에 대해서 자랑한 적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내가 이거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감옥에 있다는 말은 그 풀신 에피소드에 몇 군데 나옵니다만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자세하게 말한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바울이 겪었던 이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나를 정신병자로 보겠지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가만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어려움 한 가지라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비춰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기꺼이 스스로 감수했다는 거죠. 이런 아픔들이요. 그죠? 영광이 납니다. 영광. 바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말이 맞았습니까? 그죠?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답니다. 스티그마, 흔적이, 상처가, 스카가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발에 만난 줄 없습니다. 그죠? 발에 아마 옷 벗으면 온몸에 상처 자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의 상처죠. 그죠? 아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 이익을 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쉽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마지막 삶이 어떤가? 전승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 베드로는 네로가 핍박할 때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죠? 도망가다가 주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리려고 하는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고 할 때 그 말 듣고 베드로가 다시 도망갔다가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생명이 죽습니다. 사도 요한, 끓는 물에 집어넣었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정치범을 불러서 반보섬에 갔다가 아주 나이 들어서까지 요한 계시록도까지 받았습니다. 그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헤롯 안티파스 2세한테 목베임을 당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열두 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숨겨당한 사람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안드레. 헬라, 소아시아 등지에서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숨겨당했다고 말합니다. 빌립, 소아시아의 부르기에서 전도하였고 히에라볼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마테, 에디오피아 한 몇 단 곳에서 칼에 맞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아서 때려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바돌로메, 나다니엘이죠. 나무 십자가에 꽁꽁 묶여 죽였는데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박해한 자들이 때렸다고 합니다. 맞아 죽었습니다. 도마, 인도까지 갔다 그러죠. 그래서 범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고 말합니다. 마가,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범죄하다가 잡혀서 거리에서 질질질 끌고 다니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에서 감람나무에 몸매달림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유다서 쓴 사람이 있죠? 바사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다고 말합니다. 마띠아, 가룟 유다 대신했던 마띠아가 있죠? 돌로 때려주기로 했지만 죽지 않자 참수, 목 빼서 죽였다는 겁니다. 바울, 저란대로 로마에서 네로에게 목 뺨자게 죽었습니다. 그죠? 바나바, 데살로니가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처참하게 순교 당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에게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 그분이 주신 마지막 말씀대로 내 증인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주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에이 그럼 나는 죽기 싫으니까 나는 제자 안 될래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죠? 제자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가 되면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자가 되면 이런 죽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감옥 가는 거 당연한 거랍니다. 우리 감옥 갔다 오면 뭐 별이 몇 개니 한 개니 두 개니 수치로 합니다.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별이 많은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당연하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 역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 부모 형제 자식도 버려야 된다고 미워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럼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다 거지가 돼야 되고 다 집도 없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는 최소한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나빠진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집 더 사기 위해서 좋은 차 사기 위해서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들이죠. 주일에도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못 갑니다. 어떤 분들은 주말에 일하는 것이 더 폐가 높기 때문에 주중에는 괜찮다가 주말에 일하러 와서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 일은 목적이 다른 것이라면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영광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영국의 단거리 육상 대표로 나갔다가 결승전에서 열린 날이 주일이라는 데 때문에 예배 간다고 결승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에릭 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Chariots of Fire,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그 사람을 다룬 영화입니다. 나라의 명예를 짊어지고 나갔던 사람이 100m 결승전 그냥 나가면 금메달이에요 그 사람은요. 근데 주일을 예배 드린다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행히 400m 계주에 나가게 돼서 금메달은 따게 났습니다. 근데 포기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한 여류 국수입니다. 국수. 국수전 마지막 결승입니다. 여자분인데요. 근데 그 결승이 늘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국수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읽은 책 가운데 한국의 김동원 목사님 쓴 책 가운데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주일에 문을 닫고도 장사가 조절된다는 이랜드 박성수 사장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주말이 더 바빠서 장사 더 많이 됩니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문 못 닫아요. 근데 그 사람 문 닫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일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뭡니까? 정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흥하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를 기억합니다. 삭개오, 자케오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세무쟁이죠. 세무서 서장입니다. 소장.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존경 그냥 매국노라고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죄인하고 이방인 취급했다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 돈 이렇게 욕먹으려고 이렇게 돈 벌었나?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기에 돌립니다. 쭉 퍼졌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길을 쓰고 갑니다. 오시는 길로. 이미 갔더니 그분이 오시는 길에 양옆으로 사람들이 쫙 서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삭개는 키가 작아가지고 아무리 들여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체면 불가하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남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멀리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를 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삭개요, 언니가 오늘 내 집에 머무시겠대요. 아, 그냥 보러만 갔는데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아시고 자기 집에 머무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삭개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기와 같이 외면당하는 죄인들, 세리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까지 번 것 더운 가운데 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사기친 게 있다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삭개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귀한 재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데도 포기했고 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가장 원했던 구원을 그가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재물을 놓을주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신 분이 그분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께 드리지도 않고 나는 것이 없다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망대의 비유고 하나는 어느 임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제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망대 비유는 뭡니까? 망대를 짓는데 돈이 얼마 드는가 계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아, 드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건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괜히 하다가 잘못 돼가지고 돈이 없으면 어이구 저 사람 비용 졸업거리밖에 안 다는 거죠. 비용을 계산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짓는 거죠. 두 번째 임금 얘기 나옵니다. 전쟁을 한다는 거죠. 자기한테는 군사 1만밖에 없고 상대방이 오는 사람은 2만이 있더라는 거죠. 두 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야, 이걸 싸울 것인가? 아니면 탈발신가? 그거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재정적인 것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과 관계시키면 뭡니까? 내가 그냥 나 따라와서 말로만 제자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잘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재물도 포기하셔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면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자들이 그저 일시적인 감정에 빠져서 한번 꼭 해볼까? 이게 아니고 제가 해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따라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도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죠? 이거 모르고 가다 보면 그냥 100%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산해보고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죠? 나그네 길. 이것저것 옮겨다니기도 합니다. 따라 인생은 출합에서는 그날까지 하나하나를 포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버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또 뭐 할 때는 아,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꼭 붙들어야 돼. 나가다가 나가 들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없어질 것들이.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놓고 영원한 것들을 붙드는 것이 진짜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답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에이, 주님,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도 잘 섬길 수 있고, 지금도 잘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돌아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24시간 기독교 방송이 나가는 나라, 길거리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새벽 기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나라,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성경 번역책을 출판하는 나라, 각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나라, 그리고 한때는 온 국민의 25%, 4분의 1이 그리스도였던 나라.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중심이 된 나라를, 이런 교회가 많은 한국을 보는, 안민 사람들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갑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조소적입니다.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던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한때는 민사람으로 해서 많은 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병원도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조롱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15%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경제 개발 나라 가운데 가장 부패 지수가 항상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인터넷, 그 다음에 핸드폰 보유율이, 보급률이 인구 대비로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반면에 수치스럽게도 가장 포르노 접속자가 많은 나라도 한국입니다. 자살공학이라고 말하죠. 자살이 가장 높은 거죠. 음란공학이라고 말합니다. 인구 대비 박사학위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술, 위스키의 소비량도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불명예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답게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지금은 별로 그런 보도가 없습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고 지하철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게 믿는 사람들이요. 그것도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교회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안 믿어요. 위선자라고 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 때문에 젊은이들이 특히 등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세습 문제, 대형교회 세습 문제, 돈 문제, 그리고 심지어 교회 건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라고 했죠? 3%입니다. 3%만 되면요, 확실하게 짭니다. 확실하게 짜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몇 프로입니까? 한국에서? 15% 넘습니다. 5천만 가운데 700만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도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교회 갑니다. 복받으러 교회 갑니다. 수능시험 볼 때 가장 많은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그죠? 주여 내 아들, 딸들 좋은 대학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목욕탕에 가서 떼뱉는 것처럼 일회성 회개하고 예배들이 왔으니까 또 이제 복 주시겠지 라는 그런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 향해서 세상은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아니고 한 번은 세상에, 한 번은 교회, 테란드라 왔다갔다 하니까 인생 역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여전한 것이죠. 변화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뭔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o not conform,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Reform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변화하려 Transform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뭘 새롭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만나서 새롭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치고 날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혹은 가다가 아니고 날마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재물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죠. 제자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신자는 많은데 제자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진짜 제자 맞습니까? 훈련이 영어로 디시플린입니다. 디시플린 단어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디사이플, 제자가 나왔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죠?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죠? How?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Going, 가서, baptizing, 침례를 주고, 그 다음 뭡니까? 가르쳐 지켜야 하라. Teaching and keeping이라는 거죠. 제자는 제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따라다닌다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예배원 참석하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이 나는 평신도인데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는 거죠. 전 교인의 사역자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논입니다. 직분 받은 사람은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 평신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사역자고 우리 모두가 더 나아간다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지 평신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 나는 몰라도 괜찮고 사역해도 괜찮고 면접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모실 날이 다가옵니다.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닫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내 삶이 변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면 진정한 제자로 사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때에 제자가 되셔서 제자를 삼는 그런 출렁한 밀꼬리 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